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12절부터 29절까지 찾으셨으면 78편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적의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그 천만 관객 영화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그 중요한 장면 중에 그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책이 그 영화의 한 장면에 등장하죠. 왜냐하면 이 책의 이 불온서적으로 이것을 읽은 청년들을 이 검찰에서 잡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이 책을 놓고 불온서적인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이 벌어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때 검사는 치안연구소 연구원을 전문가라고 증인으로 부릅니다. 이 증인은 이 책의 전반적 흐름이 유물사관을 띠고 있고 저자인 칸은 소련의 장기 체류한 공산주의였다라고 진술을 하죠. 이에 맞선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에서도 이 책을 필독 권장도서로 지정했고 게다가 칸은 영국 외교관으로 세련에 체류했을 뿐이다 라고 검사를 몰아세웁니다. 근데 그가 이어서 영국은 카가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자 자랑스러워하는 학자라고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도 이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읽어보기를 권한다라고 이 영국 외교부 답변서를 낭독을 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장면들을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도 아마 이 책을 많이 읽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대목,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런 문구죠.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 책을 읽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이 말을 자주 인용할 만큼 아주 큰 명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서로를 대화하게 만들죠. 과거와 현재가 꼭 인격체처럼 과거에게 묻고 우리는 그 과거에서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얻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영어의 그 역사, 히스토리를 이제 재미있게 히즈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인 성경도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한 역사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도요,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에서는요, 역사 시편이 세 군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78편이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바로 역사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쭉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하나님은 한수교회에 그리고 이 매일 성경 주일 본문이잖아요. 이 본문을 한국교회에 역사라는 주제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와 또 한수교회 또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가 역사인 것처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역사 시편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대화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역사 시편이 78편을 이제 이 아삽이라는 자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7절과 8절에서 말해주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8편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조상들 곧 왕거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역사 시편을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첫 번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인데요. 전 세대와 같이 되게 하지 않으려고 이 역사라는 시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대가 행했던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주님은 이 역사 시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대화는요, 이것입니다. 옛적에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짜게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아멘. 소안은 그 당시 나일강 동쪽에 위치한 도시로 고대 애굽의 도시였습니다. 아마 출애굽 당시 수도로 삼았던 곳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이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열 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그것을 기이한 일이라고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애굽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니 전 세계 역사를 보아도 이와 같은 기이한 일을 경험한 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일들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막 사진을 찍고 일일이 기록에 남겨놓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뭐 페이스북이나 SNS상에 돌아다닌다. 중계가 되지 않을까. 쉽게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오늘날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셨다. 실제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일들을 보게 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예전 제가 이제 청년 시절이었는지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실제로 디즈니에서 제작을 해서 방영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그 웅장함을 영화 극장에서 봐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기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목격하게 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14절에서는요 이렇게 나오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잠깐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40년입니다. 40년. 제 나이가 40인데요. 40년 동안 제가 이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을 보고 살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15절에서는요 광야에서 반석을 쫓기셨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 이후 광야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까지 경험한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부정하면서 그냥 지금 너무 목마르다라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뭐 그들의 목마름이 단지 아이 몇 명, 몇 명의 가족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최소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다. 여러분 밑에서 그 물이 엄청나게 솟아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는요 물이 매우 깊은 곳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고 16절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물을 내신 일인데 그 물이 강같이 흘렀다라고 말합니다. 물이 그냥 저희가 생각했을 때 바위가 쪼개져서 쪼르르르 흘렀다 200만 명이 목을 축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강같이 흘렀습니다. 그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을 낼까 할 정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지난 과거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수배 상황들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저는 하나님이 한 수 가운데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한 수 공동체를 7년 전 이곳 흥덕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7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가운데 많은 돌기둥들을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지금까지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한번 기억해 보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어제는 기도응답 나무, 오늘 보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봉투에 담겨져 있는데 기도응답 나무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뜯으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곳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붙여주셨고 응답의 내용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참 신실하게 응답되었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지금은 이제 가덕교회로 간 우리 은지가 이렇게 감사 기도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숲교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직장생활하는 중에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쉬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손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 되시고 제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은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허락을 받고 다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나약한 학력에 대한 생각들에서 자유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은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감사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 이 나라에 베푸신 은혜들을 한번 기약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12절부터 16절 사이의 내용에서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 사건 가운데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는 불평, 불만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일부러 그 모든 일들을 12절부터 16절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의 의도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려고 노력하였고 기억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과 같은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시선을 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이기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억해내십시오. 주님은 오늘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첫 번째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너의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들 잊지 말아라. 반드시 기억해라. 근데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와 함께 두 번째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두 번째 대화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신앙적 태도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17절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첫 번째 불신앙적 태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습관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상습적인 것이죠. 그들은 잠시 잠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도 그렇습니다. 저는 참 죄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다를 게 없죠. 아마 이것은 누구보다 저의 아내, 저의 자녀들이 잘 알 것입니다. 언제나 부족한 모습만 보여서 항상 저 개인적으로 삶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목회자로서의 저와 가정에서 아빠와 남편으로서의 저의 모습의 서입니다. 두 가지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이 괴리감을 가지는 아마 성도 여러분들 또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가정 안에서 작용이 되지 않는 것일까? 이 복음은 나의 개인의 진짜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범죄하며 매일 죄 가운데 빠지는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넘어지지만 그런 저를 성령님은 언제나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17절은요, 좀 더 정확하게 그들의 범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라고 말합니다. 메마른 땅은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란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그곳, 더위와 추위도 견뎌낼 수 없는 곳, 오직 절대자 지존자의 도움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메마른 땅 광야에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메마른 땅에서 유일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 단어로 말해주는데 바로 탐욕입니다. 그들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자. 지금까지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음식을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였다면 이러한 반응들이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앞에서 그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탐욕이었습니다. 탐욕은요, 인간을 하나님같이 높이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인데요.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이 사막에서는 괜찮은 음식을 못 주시는 거냐? 그분이 바위를 치시니 물이 흐르고 반석에서 시냇물이 폭포처럼 떨어졌지. 그런데 갓 구운 빵은 어째서 안 주시는 거지? 맛있는 고기 한 덩어리 왜 안 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면 왜 이것은 주시지 않느냐? 왜 이것은 되지 않냐?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설교는 먼저 첫 번째 저에게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섬겼는데 왜 이렇게 해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이것은 된다고 하면서 왜 이것은 안 된다고 하시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오늘 21절인데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충분히 이 모습이 상상이 갑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으로 부모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를요. 그리고 시험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빠, 왜 이것은 해주면서 왜 이건 안 돼요? 아니 이 옷은 사주면서 왜 이것은 못 사줘요? 왜 이것은 하라고 하면서 왜 이것은 하지 않는 거죠?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말을 제가 듣는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너의 삶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고작 말하는 게 뭐 그따위야 하면서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겠죠.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반응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시험하고 대적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 22절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여러분 그 모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아직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고 시험하며 그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인도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붙드실 것을 여러분 100%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그분을 온전히는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떨 때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분을 우리는 시험하기도 하고 때론 그분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대화를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입니다. 그러나. 우리 23절만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그의 윙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를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입니다. 23절 위에 궁창을 명령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24절에 만나를 비같이 내려셔서 하늘 양식을 주셨고 25절에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으로 충족하게 되었고 27절에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려주셨고 그 메추라기를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셨고 그들의 거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부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탐욕대로 음식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을 향해 왜 이것을 내려주시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오히려 분노하시면서도 그들을 향해 그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 나는 이 모든 것보다 더 넘칠 수 있게 하는 자다. 나의 능력을 믿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오라. 주님은 지금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국교회에 내려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은혜와 동일합니다.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셨는지 한국의 역사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저는 한국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그리스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탐욕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갈 교회를 찾으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교회. 온전히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따라와 줄 교회. 저는 그 중에 한수교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수교회에 제가 칼럼에도 적어 놓았지만 교회 장소 이전이라는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맡게 된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때에 진행되는 것이 참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는 마음을 지금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한숲이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우리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나를 온전히 믿으라. 그때 내가 너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한숲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을 먼저 함께 부르고 우리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이 찬양을 좀 같이 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